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 이런 점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제 머리에 남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받으라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무기를 잘 다루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18세기에 한국에서 유한 양화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국민학교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총사, 원세기사, 이 영화 혹시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영화에서 칼과 투구와 방패와 창과 이것을 가지고 서로 치면서 격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총사 하게 되면 잘 알려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창과 활과 투구와 방패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백만의 군대를까지 하더라도 현재 무기 앞에서는 꿈쩍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고 발달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잠언서 1장 7절. 이게 아주 근본적이고 펀드멘탈하고 이 뜻을 이해하려면 약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나라만 경외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our faith.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을 시작하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하는 학업, 연구, 가정, 사업, 직장, 어린 자녀 육아까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스웨덴 과학원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그걸 좀 보고는 몇 번 놀랐습니다. 첫째 놀란 것이 한국 사회가 그냥 노벨상 한국 사회에 빠졌다고 아 심리 야단 법석이 그냥.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노벨상 그러면 노벨상이 과연 어떤 사람이 타느냐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문제 해결되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좋은 과학자, 교수들, 대학교, 정부 관리들, 연구기관, 사회가 학구에 따라서 대학 입학시험에 아우치는 나라인데 왜 이런 문제를 나오면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는 거죠. 그저 한 시간만 찾아냈어요. 세계에 인구별로 천만 명당 노벨상을 탄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기사를 쭉 읽었습니다. 15등까지는 완전히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나라예요. 유럽,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이 몇 등이더라? 일본이 32등, 32고요. 근본에는 두 개를 땄죠. 중국은 한 개. 중국은 60몇 등이고 한국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하나 땄으니 평화상 과학기술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한 61등 이렇게 되고 소련은 일본보다도 낮은 한 42등. 그래서 이 노벨상 따는 걸 보더라도 처음 15등은 전부 기독교 문학원. 영국, 미국, 유럽 나라들. 그래서 하하,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잘 되고 시작이 돼야 노벨상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급히 예산을 세우고 뭐 그냥 10년 내로 뭐 우리도 만들자 이러고 야단 나옵니다. 근데 노벨상이 10년, 20년가 되는 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일본 신문은 한국을 질투합니다. 야, 노벨상이 축구 배구인 줄 알아? 연습만 하면 나오게? 저도 그거 이해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벌써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과학, 기술, 투자를 한 것이 벌 100년째. 그 결실을 그대로 맺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10년 돈 부어가지고 노벨상 만든다 이 태도에는 약간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운동선수 양성에 비해서 온 나라 그냥 야단이에요, 야단. 운동 결승만 왔다 그러면 온 나라 시끄럽습니다. 아,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너무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운동, 어떻게, 운동이요. 운동 정신에서 즐기는 건데, 금메달을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막 주고, 그래서 한단 말이죠. 그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을 볼 때는 숲을 보면서 즐겨야지, 나무 하나를 보고 즐기면 안 된다. 숲을 보고 즐겨야 되면, 그 숲에서 옴솔길이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그것이 보여요. 또 숲을 보게 되면 숲대에는 푸른 호수가 있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구름이 끼어있고 새가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를 자꾸 보고 싶으면 그런 경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하나 시들어가면 아, 이 숲은 전부 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지 말라. 나무를 볼 땐 봐야 되지만 전체를 볼 때는 큰 숲나무를 보시고 마음에 느끼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좋은 희망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벨상의 수상자 대상자들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처음 15개국 일부터 쭉 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육도 기독교의 가정교육 방식으로 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지 소련 40몇 등, 중국 60몇 등 이걸 따라가서 안 된단 말이죠. 아, 여기 제가 숫자가 있습니다. 일본은 40등, 소련은 44등, 한국은 64등, 중국은 69등이에요. 이 사실은 제대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독교적 자녀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펙티브한 방법이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독교의 가정교육이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fearing of Go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구약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나도 탑을 자꾸 사올라 올라가게 되면 저 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을 꽃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6천 년 전에는 뭐 망인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뭔가 보이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타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사람의 노력을 실망으로, 실패로 부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에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니라. 어린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죽게 되면 천당가나 지옥가나 이 문제를 여러분 성령그룹에서 토의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게 대답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젊은아이들은 부모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천당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귀한 것을 천국에 귀한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인도할 때도 귀중한 부업회를 다루듯이 우리는 조심하면서 잘 성장시키고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심이 허사로다. 가정을 잘 유지하고 가정 관리하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사라래 허사.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은 따지면요. 그 일생 동안에 92%가 집에 있어요. 나머지 7%는 학교 다닙니다. 제일 나머지 1%는 교회 주일학교 다녀요. 그러니까 92%를 가정에서 지내는데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정교육 92% 보내는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것을 부모가 잘 관리하고 도와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아버지도 같이 힘을 합하면서 그래야만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저희 두 아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직장 다니고 내가 영광을 바쁜 처지에 집에 와서 애들하고 놀이하는 것은 보통 신중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숙제 가져오라.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자꾸 나무라면 내일 듣네요. 웃겨가면서 막 속은 타지만 막 웃겨가면서 애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시키고 하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벨리딕토리안 최우수상으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그렇게 되더래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침례를 빨리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미국 침례교회에서는 세계 어린아이들이 9살에서 12살 되면 침례를 받게 해요. 침례를 내가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미국 침례교회 가서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한다고 침례주지 않아요. 왜? 침례는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침례 받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주지. 그냥 세워주는 식으로 뭐 나 톡톡톡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자원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전도사에게 얘기하고 또 전도사가 잘 들어보고 또 교육을 시키고 모아서 전도사가 또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교회도 있죠.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신앙에 성장이 돼요. 침례에 대해서 시대와 비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사다가 애들에게 어릴 때에 침례가 왜 필요한지, 침례를 받음으로써 부모가 바라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이런 것을 자꾸 애들한테 가르치고 정리하고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의 중요성을 함으로써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요 진입하고 나면 승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식은 절대 아무도 없는 데서 주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식은 교인들 대중 앞에서 침례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침례당이 뒤에 있습니다. 교회당 앞에.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가 항상 뒤에 교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단 사도행전에서 침례식을 빌립보가 에티오피아 나라의 간디게 수상에게 침례를 베풀어 식을 베풀었죠.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사막이니까 더우니까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자.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없는 데서도 그러나 보인 데서 대중 앞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침례식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 가정이 이걸 좀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을 하느냐? 어릴 때부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죽어라. 아이가 나쁜 말을 하면 웃고 치워라. 그것이 애들의 믿음 성장에 도저히 안 날 말입니다. 애들이 그런 걸 할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말도록 얘기를 해야죠. 자녀가 21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스로 자기 신앙을 결정하도록 하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강박감을 가르치지 말라. 이것도 이상하죠.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라. 신앙에 아무도 도움이 되잖아요. 자녀들 앞에서는 애기 가진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같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자녀가 원할 만큼 용돈을 마음대로 주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 자녀들 앞에서 잘못했다, 착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 일 아니죠. 훈련이라는 말은 영어로 training and disciplinary 이 두 말을 씁니다. 한국의 훈련 그러면 이게 군대 훈련, 한국의 딱딱한 사회에서는 훈련이기 때문에 강박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영어에서 training, disciplinary, 부르는 말로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게 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미국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신경 쓰는 걸 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로스의 학생 때 시장을 보러 갔는데 아, 어머니가 요 애들을 그냥 손을 갖다가 막 때립니다, 이렇게. 그 손대지 말라 했는데 애들이 자 손대했단 말이죠. 그걸 때려요. 그 속으로, 아유, 이렇게 그로스를 갔었는데 공공식상에서 애기 어머니가 애기를 저렇게 손을 때리냐. 근데 물어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애들은 잠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직접 벌을 줘야만 알아채는데요. 모았다가 집에 가서 벌을 주면요. 애들은 이제 부르고 내가 왜 좀 벌을 받지? 그런 의심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도 두 아들이 잠을 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접 즉시 지체하지 않고 말한 거나 발바닥을 때리거나 다른 데는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의 학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기독교의 가치관을 넣는 것이에요. 가치관은 Christian Value System, 가치관을 넣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킨들가르튼, 프리스쿨 그러면 대개 5점만 가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들 눈을 키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애들 픽업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오전, 오후 입출하는 것이 미국의 현재 프리스쿨 킨들가르튼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해당한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똑 참여를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고는 될 때 대로 한 대로 하라. 숙지를 하든 안 하든 던져두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9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기대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 지금 학교 교육을 클리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자녀들의 학교 가꾼 숙제 교육도 부지런히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와 같이 자녀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많지요. 옛날에 공부하다 다 잊어버렸는데 애들이 숙제해야 되니까 같이 붙들고 책을 갖고 읽으면서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에게 텍스트북을 집에 가지고 가는지. 제 두 아들은 텍스트북을 가져가도 괜찮고 학교에 북 캐비닛에 넣을 수도 있고 방편에 저는 아들한테 부탁해서 야, 꼭 오늘 텍스트북 가져오는 거야? 왜? 내가 책을 봐야 되니까. 내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텍스트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자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청소년 나이가 되면 교육, 심리, 가족 상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 가진 분들을 교회가 또 하여해가지고 은희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학년을 갈수록 수학 문제에서는 문제점 생기죠. 한국에서는 모든 교육 방법이 암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사람도 잘 배우니까 그냥 좋은 학교에 갔단 말이죠. 그러나 미국에서 보니까 야 그게 정말 잘못됐다. 애들이 듣고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교육이지 그게 암기형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한국 교육 시스템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서 학과목을 택하면서 어렵게 시험치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근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한국 교수들이 깨닫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 수학 같은 데는 암기형 방식으로 저는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반발해, 아빠. This is different. 우리 선생이 가르치는 법과 틀린데, 그죠? 그래서 깜빡 놀랐어요. 그 선생이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래서 저는 즉시 학교, 국민학교 카운슬러 전해가지고 면접을 어포인트먼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앉아가지고 학교에 가르친 방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어디 가는지. 카운슬러 가요. 수학까지 뭐 하겠냐 했는데, 아, 이 사람들은 뭐 온 과목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치, 깜짝 놀랐습니다. 야, 카운슬러가 그냥 인문계통에 공부한 사람이 해서 일반적인 알고 있지. 학교 학생들의 수학까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배우고 와서 집에서는 학교의 방법과 같이 일치시켰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때 무슨 방법을 얘기할 때는 꼭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게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혼돈할 혼돈.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쓴 후로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가치관, value system, 이것이 뭡니까? 현대사회는 앞으로 갈수록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악한 것과 좋은 것들이 혼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걸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친구, TV, 인터넷, 만화, 서적,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서 이런 혼합 문화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에요? 우리 부모가 매일 애들 옆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걸 수 있는 마음의 value system, 가치관을 넣어주는 것이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커피를 끓이게 되면 필터를 넣죠, 필터를 넣어서 커피는 필터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또 커피 가루는 필터 페이퍼에 걸려서 못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갖다가 딱 애들 마음속에 넣어주면 애들이 점점 가면 그 가치관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것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My parents says no. Our teacher says no. 이걸 하면 안 돼. 애들이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 참 중요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데이빗 헬러라는 교수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부모가 자녀들이 꼭 해주시다면 그것은 바로 value system, 바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의 관계없이 빨리 가치관을 넣길 바랍니다. 가치관 하루에 넣어지나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죠. 교회에 다녀서 교회 기독교의 가치관을 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소년 심리 담당, 가정상담 카운슬링 담당, 교회 행정상 담당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클리라는 신학교는 말하기를 한 가정과 나라의 미래는 자녀 교육에 딸려 있다. 자녀 교육이 잘 되면 그 나라는 성장하고 자녀 교육이 엉망이면 그 나라는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한국의 자녀 교육과 이것이 관계되는 것 같다.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는 운동선수만 되면 그냥 올려주고 사회가 야단이 시끄럽습니다. 요동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래전부터 저 운동선수 개인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정을 가게 되는데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것이 엄연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녀 교육은 나라를 강하게 합니다. 노벨상을 낳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면 느낀 것은 말씀드렸지만도 운동선수 모델 한국에서 너무 심하다. 그것이 되면요. 솔직히 말해서 운동선수 되면 운동, 저 공부 안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알거든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죠. 자녀 교육을 잘 지키는 나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사실 이것은 좀 광범위한 분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바뀝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대개 3살에서 8살까지 국민학교 유치원부터 국민학교까지 애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요. 또 마찬가지로 기독교 가치관은 먼저 존경, respect, 그걸 가르쳐야 돼요. 또 share, 일을 나누는 것,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share하는 것, make line.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한국에서 그런 걸 미국에서 많이 봤죠? make line. 미국 사람들은 와보면 make line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면 그냥 딱 그냥 줄부터 써버리는 줄부터 써버그 다음에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잘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표현 방법, 커뮤니케이션을 표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들이 말 제대로 하나요? 말을 자꾸 발음을 조정해주고 고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뷰티, 아름다움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그랜드 캐년, 미시피, 강, 저 나이가라 폭포 다니면서 자연 아름다움을 착추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는 지식을 배우도록 부모는 자꾸 격려해야 돼요. 자꾸 학년이 높아갈수록 배우는 범위도 넓어가고 수준도 높아갑니다. 잠언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특히 여러분 이 중에는 순복음교회 통해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단은 성령의 아크 전세를 강조합니다. 방하라, 방통이하라, 병 고치라. 그부터 합니다. 성령의 1번, 2번, 3번이 지혜, 지식,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제일 넣어야 돼요. 학교에 다니면서, 가정에서 애들에게 강조할 것은 지혜와 지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이 땅에 기는 짐승과 공중한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정복하라. 여러분 어떻게 정복합니까? 물고기를 정복해 봤어요? 땅의 새를 정복해 봤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상당히 과학적인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 진화 방법을 써서 우리가 컨트롤 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을 하시지만도 내가 간 사이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죄와 의와 진실에 대해서 알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행전 2장 성령 온장 성령장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홀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였더니 자기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것은 성령이 올 때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그 온 걸 갖다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왔으니까 온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하고 우리 생활에 보탬대로 해야 되는데 저 그것이 승리의 은사예요. 아까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혜 지식 믿음. 첫 세 번째가 지혜 지식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그걸 우리 붙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한 사람은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지식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은사를 가지고 다르게 사용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대시대는 지식을 자꾸 넓히고 지혜를 넓히는 것이 성령의 첫째 할 일이란 말이죠. 제가 이상 말씀드린 것은 첫째,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 번째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자녀 교육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자꾸 좋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도록 같이 배우고 장려하고 권유하고 스포트를 해주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